VOA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9만 632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일 8만 명대로 올라선 신규 확진자 수가 3일 만에 9만 명대로 급증한 것입니다. 인도는 지난달 말 미국의 1일 세계 최다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인도의 누적 확진자 수는 411만 3,811명으로 2위인 브라질과 만명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세계 1위인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624만 5,866명입니다. 지금까지 18만 8,500명이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은 날씨가 추워지고 시민들의 경계심도 풀리면서 연말까지 미국에서 22만 2천 명이 코로나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2,700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으며 87만 9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매우 강한 태풍으로 빠르게 북상 중입니다. 한국 기상청은 태풍 하이선이 내일 오전 9시께 부산 동쪽 80km 부근 해상을 도달한 뒤 동해안과 울릉도 사이 해상을 지나 이날 오후 9시에 북한 청진 남쪽 약 180km 부근 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청진 부근 육상에서 점차 소멸할 전망입니다. 하이선은 현재 초속 49m의 매우 강한 태풍이며 한반도에 가까워지면서 태풍의 발달이 저지돼 최대 풍속이 강한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북한 기상수문국은 하이선이 태풍 8호와 9호보다 더큰 대형급 태풍이라며 동해안 지역 등에서 폭우와 강풍, 해일이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금융결제망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가 북한 해킹그룹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수법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지난 2일 영국 보안업체 BAE 시스템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이버 현금 탈취 이후 범죄자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세탁한다며 그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경우 거래소 해킹으로 가상화폐를 탈취한 뒤 서로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에 소재한 조력자들이 라자루스를 대신해 가상화폐를 송금했습니다. 이들과 연결된 은행 계좌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선불 상품권을 사는 수법을 동원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반군이 이번 주초 카타르에서 평화 협상을 열 예정입니다. 탈레반은 어제 21명의 협상단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VOA에 대표들은 탈레반 지도위원회 소속이며 수석 재판관이 단장을 맡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측은 영구적인 휴전과 아프가니스탄을 다스리기 위한 정치적 권력 분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탈레반은 평화 합의를 맺고 미군 철수와 탈레반 아프간 정부 간 평화 협상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위 사태가 5일로 100일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이날 밤 화염병 투척 등 폭력 사태가 이어지자 폭동을 선언하고 시위대가 즉각 해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현장에서 한 남성의 발과 다리에 불이 붙은 모습과 주거지에 최루탄이 퍼진 영상이 트위터에 공개됐습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단체들은 5일부터 7일까지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100일 기념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도 차량 시위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말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사망한 뒤 포틀랜드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 전 주지사의 수사에 항의하는 시위가 9주째 이어졌습니다. 어제 하바롭스크시에서 약만 명이 야당 소속인 세르게이 푸르갈 전 주지사의 기소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민들은 7월 11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하바롭스크 중심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취임 이래 가장 긴 기간 동안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의 금융 해킹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겨냥해 경보를 내렸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한 강원도를 휩쓸었습니다. 오늘도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 국무부가 북한의 금융 해킹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Again, I'll defer to the folks in Homeland Security and who deal with the cyber threats specifically. But again, there's strong evidence.
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 문제를 국토안보부와 사이버 위협을 다루는 이들에게 맡기겠다면서 그들, 그러니까 북한이 그것을 운영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금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뭐 이 배경을 좀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나왔는지 최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이제 국무부에서 북한을 포함해 이제 한국, 일본, 중국을 담당하는 고위 실무 책임자인데요. 지금 들으신 대로 2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그 금융 해킹에 대해서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해서 이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8월 26일이죠. 미국에 이제 국토안보부 산하의 그 여러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사이버안보국, 재무부, 연방수사국, 그러니까 FBI, 그리고 사이버사령부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이제 경고를 내렸습니다. 북한의 그 정찰총국의 산하에 밑에 있는 해킹 조직인데요. 비글로이스라는 그 해킹 조직이 2월부터 그 전 세계 은행의 그 현금 자동 입출 공기 시스템을 노려서 현금 탈출을 재개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대상 국가가 한국, 일본, 인도, 스페인 등 38개국이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2015년부터 20억 달러를 훔치려고 시도를 했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사이버 범죄는 그 일반 범죄하고 달라서 그 증거를 그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이날 그 국무부 브리핑에서 참석한 한 기자가 이것이 그 틀림없느냐 이러고 이제 그 스틸웰 그 차관보한테 물어본 건데요. 네. 스틸웰 차관보가 알다시피 그 사이버 범죄는 그 여러 대 북한의 소행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건데요. 뭔가 그 사이버 사령부를 포함한 미국 정부가 북한의 그 금융 해킹에 대해서 강력한 꼬리를 잡았다. 이런 것으로 그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스틸웰 차관보가 북한이 금융 해킹을 하는 이유가 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이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스틸웰 차관보는 그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활동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활동 등을 위한 자금을 대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더 빨리 일을 멈추거나 늦출수록 우리 즉 세계가 더 안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스틸웰 차관보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이 어떻게 뭐 미사일에 사용되는지 그런 걸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북한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7월 6차례 걸쳐서 2017년이죠. 그때 6차례에 걸쳐서 10발 이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느라고 1천만 달러 이상을 썼을 것이다. 이런 추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이렇게 그 미사일 개발 또 실험 이런 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북한은 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것도 큰 관심사인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에 있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정보기술 건설 등 노동자 파견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해외에서 그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번 또 스트릴 차관보가 말한 것처럼 불법 해킹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도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그 북한의 사이버 해킹 조직이 2015년부터 20억 달러를 편취하려고 훔치려고 시도를 했다 이렇게 밝혔고 또 해커들이 북한 해커들이 5년 동안 10억 달러 정도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돈들이 바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또 핵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틸웰 차관보는 또 미국 정부가 여러 대북 조치를 하는 이유가 북한에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 이런 말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 그 미국은 그 북한과 관련해서 많은 조치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목적이 북한을 그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에게는 더 밝은 미래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고립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협상과 그 대화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메시지가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그 스틸웰 차관보가 얘기하는 메시지는 북한이 지금 그 경제난에 몰려서 인터넷으로 몰래 그러니까 금융에 기근해서 그 돈으로 그 미사일을 만들려는 것을 이제 미국이 알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따라서 이제 미국이 이것을 다 보고 또 파악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도 않을 일을 갖고 하지 말고 협상과 그 대화의 그 협상탁으로 나와라. 이것이 그 스틸웰 차관보가 북한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이 대북 금융 해킹 경보를 내린 배경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난 26일 북한이 금융 해킹을 한다고 경보를 내리니까 이에 북한이 반발을 한 것인데 이 전후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먼저 지난달 26일에 국토안보부 산하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 안보국 시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와 또 재무부, 또 연방수사국 FBI, 사이버사령부 등 4개 부처가 사이버 금융범죄 합동경보, 북한 해킹단체 비글보이저 관련한 합동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아서 2014년부터 활동해온 비글보이저가 지난 2월부터 전 세계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을 노린 현금 탈취를 재개했다. 이런 내용의 경보였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한국, 일본, 타이완, 필리핀, 또 스페인, 토고, 가나, 남아공 등 전 세계 38개국의 금융 전산망이 이 비글보이즈의 표적이 됐다고 설명을 하면서 2015년부터 이 비글보이즈가 20억 달러를 훔치려고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글보이즈의 존재는 이번에 미 정부의 합동 경보를 통해서 처음 알려졌는데요. 사이버 사령부는 이 단체가 북한의 해킹 조직인 히든 코브라의 대표적인 하위 집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외무성은 30일 홈페이지에 자금 세척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 이런 사람의 명의의 담화를 내고 미국의 이런 경보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적인 또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제기하는 것은 국제적인 대조선 압박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사이버 범죄 원흉이다 이런 주장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네, 지금 이 양측 사이에 서로 지금 상대방이 이 뭐 요인이라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셈인데, 미국은 북한이 금융 해킹을 한다고 하고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쯤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건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이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이제 그 금융 해킹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이 이제 180도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전문가들은 미국 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미국 발표를 보면요, 모두 그 사이버 분야의 아주 그 전문 집단입니다. 아, 전부 다 그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는 사이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 FBI 사이버사령부 이런 데서 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그 합동으로 낸 첫 번째 그 보고입니다. 이런 그 보면은 뭔가 거기에 상당한 증거를 잡지 않았느냐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또 미국 모두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스트럴 차관보도 이거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증거가 아니라 강력한 증거가 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 그 4개 그 이런 관련 기관이 뭔가를 단단히 증거를 발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양측의 주장이 맞설 때는 그 사람의 이제 과거 행적을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요.
예.
과거 그 북한 행적을 보면은 사이버 해킹 또는 그 인터넷을 이제 교란하거나 무슨 돈을 훔치는 이런 행위인데요. 이것 기록이 많습니다. 한국의 발표만 보더라도 2009년부터 그 한국의 그 청와대 백악관 또 미국 그 헐리우드 영화사 이런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여러 그 해킹을 하고 돈을 훔친 이런 게 많고 또 유엔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북한이 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북한이 금융 해킹 돈을 훔치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법무부가 북한이 금융 해킹으로 훔친 돈이 있는 280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기자.
네. 이번 몰수 소송은 지난 2018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조직이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약 2억 5천만 달러와 연결이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북한이 탈취한 2억 5천만 달러와 관련 있는 146개 계좌에 대해서는 이미 몰수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이번에 몰수 대상으로 지목된 280개 계좌들은 앞선 소송에서 공개된 계좌 등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해킹으로 탈취된 금액이 다양한 가상화폐로 환전되는 등 세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문제 계좌 280개를 적발했고요. 이런 적발 과정을 30쪽에 달하는 소장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화로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된 계좌를 합치면 몰수 대상 금액은 약 5천만 달러입니다.
네.
이번 몰수 소송을 위한 조사에는 연방국세청과 범죄조사국, 또 연방수사국, 국토안보수사국 이런 그 정부기관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 프로그램과 중국의 가상화폐 자금세탁 조직의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북한의 범죄 조직과 수법을 노출시키고 불법 이익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응하겠다는 법무부의 지속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자꾸 금융 해킹을 하는 것을 보면 외환안이 상당히 심각한 모양인데 어느 정도나 된다고 합니까?
네, 일단 북한의 외환이 상당히 진짜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외환은 주로 그 노동당 산하에 있는 39호실이라는 조직이 이제 이것을 주로 관장을 하는데
네.
북한이 이제 외환한 사정을 그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이제 심각한지 이것은 지금 알 수가 없는데요. 대개들 그 전문가들의 그 추산에 따르면 북한의 외화 보유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 미국 달러 하나, 중국 위안 하나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이 이제 큰 관심사인데요. 대개 한 50억 달러 또는 60억 달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한 2016년 그때부터요. 그런데 이제 5-60억 달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북한의 그 무역 통계를 보면 지난 3년간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매년 20억 달러씩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해에 20억 달러씩 적자가 났으니까 3년만 계산을 해보니까 60억 달러가 적자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60억 달러가 외환보 요구가 있다고 해도 지금 거의 다 그 외화를 소진하거나 아니면 뭐 바닥이 드러내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그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이 그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의 그 은행 뭐 이런 데서 그 돈 해킹을 해서 이제 돈을 마련하고 있는 건데
예.
원래 그 미사일 같은 국방 분야는 그 예산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정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킹을 통해서 미사일 자금을 만드는 걸 봐서는 북한의 외환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커스는 먼저 북한의 해킹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겨냥해서 주의보를 내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을 경고한 첫 합동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주의보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미국의 그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상계부처가 1일 그 북한의 그 불법 탄도미사일 조달과 관련해서 합동주의보 조심해라 이런 이제 경고를 내린 건데요. 탄도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사일을 운반하는 데 쓰는 특수 차량이나 부품을 이제 수입하려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이런 것이 그 유엔 안보리 제재 또 미국 제재 위반이니까 여기에 관여하거나 휘말리지 말라 이런 내용인데요. 미국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그 사이버 활동 그러니까 해킹 또 해운 그 제재 위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차례 주의보를 내렸지만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부품과 관련한 합동주의보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은 탄도미사일 부품으로 사용된 주요 물품과 부품을 8가지 범주로 나눠서 명시를 했는데 어떤 물품들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위해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을 지적한 건데요.
예.
대형 트럭 차대, 또 특수광과 알루미늄, 전구물질, 또 안내 탐색 제어 장비 등 크게 8개 범주에서 제시한 겁니다. 예를 들면 대형 트럭 차대는 그 트럭의 세로축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차대를 바탕으로 트럭 조립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형 트럭은 미사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특수광, 알루미늄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 부품입니다. 여기에다가 안내 탐색 제어 장비 같은 물품들은 미사일이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도록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장비입니다.
네.
미 정부 합동주의보는 바로 북한이 이런 물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그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목적이 큰데요. 이번 주의보는 사실 기존에 이미 공지됐거나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이 연루돼서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제재 또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업계들을 대상으로 발령이 된 겁니다. 이 정보를 숙지하고 부주의로라도 불법 조달에 개입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부품 불법 조달을 위해서 뭐 이른바 기만적인 수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기만적인 수법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기만적인 수법이라는 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물건을 그 수입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그 비정상적인 또는 그 강교한 방법으로 이제 그 미사일 부품을 그 부품이나 장비를 조달한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휘말리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요. 주로 이제 거기서 드는 몇 가지 그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정식으로 북한의 그 당국자가 나와서 미사일 부품을 뭐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걸 수입할 수가 없으니까요. 주로 이제 몇 가지 그 기만적인 방법의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내세워서 이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의 그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에 김수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과거 그 베트남 호치민에서 물건을 이제 수입하려고 이렇게 미사일 부품 이런 걸 수입하려다가 제재 명단에 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기만적인 수법의 그 사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국 사람을 등장을 하는 겁니다. 북한 사람이 나오면은 이제 그 의심을 살 수가 있으니까
예.
현지에 있는 외국 사람을 포섭을 해서 물품을 수입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잡힌 경우도 있고 이제 수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기만적 수법의 예를 이제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기관과 외국 기관과 또 개인 명단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6개 주요 북한 기관을 명실했습니다. 모두 유엔 안보리 제재 또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기관들인데요. 군수공업부 또 국방과학원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처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등입니다. 이 외에도 군수경제를 총괄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중요한 측면에 관여하고 있는 제2경제위원회 조선단군무역회사, 조선연봉총회사 등 6개 북한 기관이 명시가 됐고요. 또 북한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그 관여하는 제3국 국적자나 해외 기업도 포함이 됐는데요.
예.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 기업과 협력해서 무기 개발에 전용이 가능한 상품 등을 불법 조달하는 사례들이 명시가 됐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과거에 외국산 전자기기를 장거리 미사일 부품에 사용한 사례 등이 적시가 됐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또 북한의 불법 부품 조달을 돕는 다양한 방식도 소개가 됐는데요. 불법 조달에 관여하는 해외 기업들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자에게 실제 최종 사용자를 숨긴 채 물품을 구매를 하고요. 또 북한으로 배송하기 위해서 구매품을 통합하고 재포장한다고 주의보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해외 조달 기업들은 민감한 품목을 수출 신고할 때 허위 신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특히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을 불법 조달에 관여하는 주요 제재 회피 대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면 반드시 외국 장비나 부품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북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신들의 이제 로켓 미사일이 이른바 이제 주체 기술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다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은 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는 이제 미사일이나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에서 이제 기술이나 부품을 많이 좀 수입하지 않나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2012년 12월이죠. 북한이 이제 로켓을 그 남쪽으로 이제 당시 그 발사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동체 일부가 그 서해 그러니까 황해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한국군이 이것을 하나 그 로켓을 그 회수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부품이 사용되고 있나 이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이제 로켓이니까 당연히 이제 엔진이 있는데요. 엔진은 대부분 이제 아마 북한이 자체적으로 그 설계해서 만든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예.
이제 엔진 말고도 이제 로켓 또 미사일을 하려면은 굉장히 정교한 그 제어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따르면은 전자 제품 또 센서 이런 것은 유럽이나 중국에서 수입한 것 같다 이런 그 결론이 나왔고요. 또 하나 이제 유엔 안보리 그 대북 제재 위원회 보고서들 보면은 북한이 특히 그 일본에서 레이더, 기중기, 엔진 이런 것을 많이 수입했다 이런 걸 대목이 나오는 걸로 봐서
예.
북한이 아마 그 로켓이나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 유럽 중국, 일본 등지에서 상당히 많은 그 부품을 수입하고 있지 않나 이런 그 결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 정부가 이렇게 북한 미사일 개발을 겨냥해서 주의보까지 내린 걸 보면 이 미사일 부품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최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많은 장비와 부품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국제사회 강력한 제재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북한이 이런 그 미사일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수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기만 전술이든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엔 보고서 등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적 감시망을 피해서 이런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중국 기업을 통해서 들여오는 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홍콩 등에 있는 유령 회사들을 통해서 GPS 수신기, 안테나 이런 그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사들이는 정황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나온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는 하지 않고 있지만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계속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안보리에 보고했는데요.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하기 위해서도 역시 이런 부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어서 북한이 국제 제재를 회피하면서 그런 부품들을 들여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도 역시 북한이 탄도미사일 역량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네. 북한의 그런 시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 보고서도 나온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 관련 산업계 또 이해관계자들에게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활동을 알리면서 이런 북한의 불법 조달 행위에 연루되지 말라, 협조하지 말라 예.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만약에 실수로라도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에 관여하면 제재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의 이제 로버트 슈퍼 그 핵과 미사일 담당 차관보가 이일 세미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금 그 이현철 기자가 얘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슈퍼 차관보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마도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영어로 SLBM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그 확장하려는 노력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추정을 내놨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하지 않을까 이 점도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이제 다음 달에 당 창건 열병식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분석이 전직 관리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에 열리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해도 놀랍지 않다 이런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무슨 일을 당 창건일에 할지 추측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걸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북한이 그 ICBM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대기권 밖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그 재진입 기술 이것과 함께 고체 연료 군을 통한 그 추진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북한의 2대 과제 중 하나인데요. 예. 그중 하나인 이제 고체 연료를 기술을 확보했다 이런 것을 그 나타내기 위해서 그 열병식에 이런 그 무기를 등장시킬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이렇게 신형 무기를 공개하는 것은 실제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보다 또 미국이 강경하게 대응할 위험 부담도 적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북한이 그 열병식에서 이런 그 고체 연료 ICBM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또 무기가 진짜인지 그런 것을 실제로 확인하기는 아직 어렵다. 그런 분석도 같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제9호 태풍이 3일 한반도를 휩쓸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부산이 피해를 입었고 북한에서는 강원도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텔레비전을 보니까 원산이 아주 물바다가 됐던데요.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9호 태풍이죠. 이름이 마삭이라고 그러는데요. 3일 그 북한의 그 강원도 일대를 그 휩쓸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부산, 남해안 쪽에 이제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북한 TV를 보면 그 강원도 원산에서 그 강수량이 약 200mm나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원산 북한 TV를 보면 원산 일대 시내가 완전히 이제 물에 잠긴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예. 원산 외에도 그 밖에도 통천군, 문천, 함흥, 심포 이렇게 주로 북한의 그 동해안 쪽에 큰 비가 내려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은 아직 그 이번 그 태풍에 대한 피해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부산에서 두 명이 이제 사망을 했고요. 이재민이 한 2천 명 정도로 난 걸로 봐서 북한서도 아마 이 정도의 그 피해가 있었고 이 정도로 물이 잠긴 걸 보면 아마 도로도 많이 이제 그 파손이 되고 교량 또 어선 피해도 많지 않았겠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아직까지도 북한에서는 그 어느 정도 피해가 났는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9호 태풍에 이어서 10호 태풍도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태풍 마이삭의 피해가 채 추산되기도 전에 또 다른 태풍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선이라는 이름의 10호 태풍인데요. 6일 내 한반도에 상륙할 걸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6일 오후 9시쯤에 일본에 도달한 뒤 북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그 한반도에 상륙하게 되는, 특히 함경북도 부근을 통과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50m인 굉장히 강한 태풍으로 보입니다.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50m면 콘크리트 집도 무너질 정도의 아주 강력한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네.
또 이와 함께 이 10호 태풍 하이선이 많은 비를 뿌릴 걸로 이렇게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과 유사하게 또 동해안 지역에 폭우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또 강한 바람이 불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지난달 장마에 따른 홍수, 또 8호 태풍 바비, 또 9호 태풍 마이삭까지 지금 3연타를 맞으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네,
이번에 또 10호 태풍까지 오는 상황이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이어서 재난이 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이 식량난에 관해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홍수와 태풍, 연이어 이런 그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이 근래 들어 가장 심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직 전체적인 피해 상황이 파악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예.
지금 홍수와 8호 태풍 바비, 이 정도만 해도 지금 그 곡물 수확량이 전년 대비 30만 톤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아, 농작물이 전반적으로 홍수와 태풍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건데요. 피해 면적 등으로 보면 수해로 약 20만 톤에서 30만 톤 정도, 또 그 다음 태풍으로 5만 톤에서 10만 톤, 이렇게 해서 그 홍수와 8호 태풍이 두 가지만으로 인한 그 수해로 약 30만 톤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 해 농작물 수확량이 450만 톤에서 500만 톤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
따라서 이 두 차례 수해만으로 그 평년 곡물 수확량의 10% 정도가 감소한 셈이고요. 나머지 지금 9호 태풍, 10호 태풍 피해까지 합치면 더 피해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옥수수, 콩, 지금 수확철이 한 달 정도 남은 그런 시점인데 태풍이 지나가면서 쓰러진 상황이어서 복구도 어려울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됐고, 또 지금 벼의 이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홍수가 발생해서 벼 피해도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연거푸 닥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이 최대 122만 톤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태풍과 홍수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됐고, 이 침수된 농경지 면적을 한 3만 정도 정도로 잡으면 여기서 손실되는 식량이 약 8만 4천 톤에 이른다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북한의 그 수해 규모가 그 최악의 홍수 중 하나였던 2007년 이런 당시로 정도까지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최대 122만 4천 톤 여기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예.
최악의 경우 지금 북한의 올해 식량난이 근년 들어서 그 최악의 상황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의 금융 해킹에 대한 소식과 함께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경보를 내렸다는 내용, 그리고 태풍과 관련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율리시스 그랜트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을 승리로 이끈 장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덕분에 미 연방의 구세주로 숭상받다가 미국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무력했고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I think he was a general or something.
남북전쟁 당시 장군이었죠. 북군 지휘관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Grant and Hayes and I think Cleveland or someone's in there.
그랜트와 헤이스, 클리블랜드 같은 대통령은 별로 한 일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별로 큰 업적을 세우지 못했다고요.
네,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잘 모르고 있거나 남북전쟁 당시 지휘관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에서는 율리시스 그랜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요. 특히 북부에서 그랜트의 인기는 최고였습니다.
나 율리시스 그랜트입니다. 날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내 얼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50달러짜리 미국 지폐에 내 초상화가 실려 있으니까 말이죠. 난 군인답지 않게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승마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말을 타고 속도를 내면서 달리는 걸 무척 좋아했는데요. 대통령 시절에 마차를 타고 워싱턴 시내를 달리다가 과속으로 벌금을 물기도 했답니다. 나는 1822년 4월 27일에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단순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자랐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큰 기대를 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의 하나였던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날 보내셨죠. 난 사실 군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간 건데요. 재학 중에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동급생들 가운데 중간 정도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는데요. 덕분에 훈장을 많이 받았고 금방 대위로 진급했습니다.
멕시코 전쟁이 끝난 뒤에 그랜트는 미국 서북부 지방에 배치됐는데요.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 큰 불만을 느끼다가 군에서 나오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 대학교 UCLA 역사학과 존 워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And he grew lonely and dissatisfied away from his family.
외로움을 느꼈고 아내와 두 어린 아들, 가족과 떨어지내는데 불만을 갖게 되면서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군대에서 술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랜트가 불만이 많았고 그랜트의 상관도 그랜트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랜트가 군에서 나와서 미주리주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돌아가서 농부가 됩니다. 군인으로서 상당히 성공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농부가 됐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죠. 마침 당시 경제 침체까지 겹쳐서 그랜트가 몹시 힘들어했죠. 농사도 그렇고 다른 일도 그렇고 별로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랜트는 일리노이주의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의 가죽 가게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전쟁 초기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군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리노이 주지사가 그랜트를 의용군 지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Since Grant was a trained soldier,
그랜트가 전문 군사 훈련을 받았고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또 멕시코 전쟁에서 전투를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인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1861년에 1,000명 정도 병력을 거느린 연대장으로 출발했는데요. 많은 공을 세우면서 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미시시피 계곡을 장악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던 그랜트 장군. 1862년 2월에 테네시주 서북부에 헨리 요새를 무너뜨린 뒤에 도넬슨 요새를 공격했다. 수세에 몰린 남군 지휘관은 전투를 중단하자며 협상을 제안했는데 그랜트 장군은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항복 외에는 다른 아무런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네, 결국 남군 지휘관은 그랜트 장군의 요구대로 항복을 해왔고요. 에이브러힘 링컨 대통령은 그랜트 장군을 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두 달 뒤에 실로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그랜트 장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요. 링컨 대통령에게 그랜트 장군을 해임하라는 압력이 들어왔는데요. 링컨 대통령은 그랜트 장군처럼 싸워주는 사람이 없다면서 해임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존 워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남북전쟁 동안에 남북 양쪽에서 사상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랜트는 도살자라고 불릴 정도로 사상자를 많이 냈죠. 하지만 남북전쟁 동안에 북부, 미 연방의 문제는 전투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는 지휘관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그랜트가 유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 점을 고맙게 생각했고 그랜트와 함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로 드러나죠.
1864년 3월 링컨 대통령은 그랜트 장군을 북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링컨 대통령을 실망시키지 않았는데요. 다음 해인 1865년 4월 남군 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의 항복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국민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868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가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때까지 그랜트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UCLA 역사학과 존 워 교수는 말했습니다.
No, he did not. He never stood for an election.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정치 경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적도 없었고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한 적도 한두 번밖에는 없었습니다.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경우가 여러 번 있죠. 조지 워싱턴과 율리시스 그랜트, 또 제2차 세계대전 뒤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그랬는데요. 그전에 정치 경력이 별로 없었는데도 당선된 겁니다. 미국인들은 그랜트가 대통령으로서 일을 아주 잘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을 하나로 단합시킬 것이라고 믿었지요.
정치 경험이 없었던 그랜트는 군대를 지휘하듯이 정부를 운영했는데요. 실제로 군 시절에 부하였던 사람들을 정부 요직에 앉혔습니다. 그랜트는 한번 자기 사람으로 삼으면 끝까지 지지했기 때문에 무능력한 관리들도 해임하길 꺼려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측근들의 부정부패가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랜트 대통령 본인은 관련이 없었지만 그랜트 행정부는 곧 부정부패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게 됐습니다.
정치적 경험 없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것은 불행이었습니다. 내가 실패한 일들은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것이지 고의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1876년 그랜트 대통령은 의회에 대한 고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는 역대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최하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흑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기울였던 노력을 인정받으면서 순위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처음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기 시작한 1940년대에는 최하위 5명 가운데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위라고 보는데요. 전 그랜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낮은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랜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앞뒤 맥락을 살피면서 해야 하죠. 그랜트 대통령과 당시 행정부가 어떤 도전을 받고 있었는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1868년에 그랜트가 처음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 다음에 1872년에 재선됐을 때 상황을 보면요. 그랜트에게 있어서 문제는 재건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나라가 둘로 분리돼 있었고 60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고 나라 곳곳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라를 다시 단합시키고 남부 백인들이 다시 미 연방에 충성하게 하면서 동시에 흑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아주 어려운 일이었죠.
워 교수는 그랜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업적을 세웠다고 말했는데요. 어느 정도 경제를 안정시켰고 영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외교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는 겁니다. 그랜트 대통령은 첫 번째 취임식 연설에서 흑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5조의 비준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870년에 마침내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랜트 자신이 수정헌법 제15조에 대해서 자신의 첫 번째 임기 동안 가장 위대한 변화였고 가장 위대한 업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임기 때는 흑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반감이 조직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남부 여러 주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랜트 대통령이 흑인 유권자들과 백인 공화당원들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해서 남부 여러 주와 선거지에 군대를 보냈는데요. 흑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북부 유권자들 사이에서 차츰 지지를 잃게 됩니다. 이제 다들 지겹게 생각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1874년에 이르면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때 그랜트 대통령은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하는 걸 고려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인들 사이에서 지지도가 내려가면서 결국 두 번째 임기를 끝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고 국가가 분열하지 않게 지킨 대통령입니다. 다른 나라 내전을 보면 전쟁이 끝난 뒤에 평화협정이 지속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평화협정이 지켜졌습니다. 미국을 하나로 지켜냈다는 것이 그랜트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8대 율리시즈 그랜트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시리아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치명적인 화학무기 공격이 가해진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21일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은 다마스쿠스 외곽 마을 고타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1,400여 명을 상대로 살인가스로 알려진 화학무기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국은 끔찍한 짓을 저지른 아사드 정권의 군대, 정부, 금융 관계자에 대해서 6차례에 걸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은 아사드의 신복인 야세르 이브라임에게 행정명령 13894호에 따라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는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브라임은 중동 일대에서 부정한 거래를 해서 아사드에게 돈을 벌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리아 주민들은 음식과 약품이 없어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또 행정명령 13894호를 통해 시리아 휴전을 방해한 시리아 군부 수뇌부 인사들을 제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리아 국가방위사령관인 파디 사키르를 제재했습니다. 또 4사단 42연대 사령관인 가이스 달라 준장을 제재했습니다. 끝으로 미국은 시리아 타이거 포스 하이데르 연대 사머 이스마일 연대장을 제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들 고위 관리들은 시리아 군대를 동원해 고타 마을에 특수폭탄과 화학무기 공격을 가해 많은 어린이들을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간인 보호가 핵심인 군대와 민간인과의 사회 협약을 파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6월 1일에 미국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끔찍한 정책을 반복 수행해온 55명을 제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같은 제재는 아사드 정권이 7년 전에 고타 마을을 상대로 저지른 화학무기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시리아 사태의 평화로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view.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